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이것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비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서기관이라고 할 때 이 서기관은 영어로는 scribe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혹은 teacher of laws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scribe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서기관 그리고 teacher of law라고 할 때는 율법 선생 혹은 율법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고대의 이 왕조 시대 때에 어떤 그 왕의 말이나 행적이나 또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과 그런 것들을 기록했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경우에는 그런 어떤 왕에 대한 행적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서기관들에게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필사본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옮겨 적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그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원본이 있지만 그 원본은 오래가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복사를 한다고 그러죠. 카피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 한자 그렇게 옮기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란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 또한 그들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기관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그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뭐 율법사 혹은 뭐 교법사 혹은 선생 랍비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질문했던 그 하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28절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 잘 하는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하나의 그 사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인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둘이서 합세를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당하는 그렇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제국에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썼던 그 시저 그 성경에서 보면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사두개인이라 그 그룹들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사두개인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그런 어떤 믿는 그 종파에 있어서 바리새인파가 있었고 사두개인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도 큰 하나의 그 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파는 그 신앙적으로 믿는 신앙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것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의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한 가정에 7명의 남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후대, 내 뒤에 씨가 계속 나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통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첫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집니다. 왜? 그걸 통해서 후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막내까지 갑니다. 그런데 막내도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 굉장히 억척스러운 그런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억척스러운 거지만 그들은 이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앞에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주께서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앞에 질문과 주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 율법사가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 오늘 뭐라고 질문합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추석했는 그 사람들의 그 견해에 따라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 질문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견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이 매튜 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그 주석에 있어서 정통과 아주 권위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매튜 헨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서기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아주 공손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그 두 그룹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예수님에게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데는 말씀인가를 배워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많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진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 했던 말이 참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물, 어떤 제사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이 서기관이 얘기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을 주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21세기의 명설교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 맥카터 목사입니다. 그는 그레스 처치의 그 담임 목사인데요. 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좀 다른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에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굉장히 교묘한 그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은 쉽게 얘기하자면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악한 동기의 질문이란 겁니다. 한 번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부활이 되면 이것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파를 대표하는 두 그룹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 그룹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자가 방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학자 서기관. 이 사람들이란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앞에서 한 그룹, 보담 그룹 가서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치 끝까지 남겨뒀던 대표 선수처럼 해서 가장 율법에 능한 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사두개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평상시에 서로가 가깝게 지내질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두 그룹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믿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뭡니까? 성경 구약에서 시작되는 처음에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 다섯 가지 모세오경, 모세가 직접 썼다고 전해지는 이 모세오경만을 믿고 그 밖의 것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비롯되는 그런 하나의 율법의 전통이라든가 어떤 율법의 해설서는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세가 직접 찍었던 그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반응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정확하게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어디 있는 말씀이란 겁니까?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가 책잡지 않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그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의 칭찬이라기보다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저와 같은 목사들,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굉장한 의복 특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문에 앉아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다라는 이런 엄중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문, 나라의 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자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어느 주석이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질문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묻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 서기관이 했던 그 질문, 그 질문은 내가 볼 때 매우,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 중에, 이것은 단순하게 구약의 말씀뿐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것을 통틀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저희가 한꺼번에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과 함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순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끌어지고 있는 그 모세가 그 120세의 나이에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고별 설교라고 전해지기도 하는 그 신명기서, 그 신명기서의 그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나 원 신명기서의 그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신명기서가 전해지고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40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일 암송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그 가정에서는 지금까지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일기 적듯이 12장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적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것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너희의 팔목에 새기고 너희 이마에 새기고 들어가는 그 문설주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 제가 유대인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야 될 점도 많습니다. 고집이 세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우수하게는 그들에게서는 교육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 없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음에도 그들이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교회는 대부분 싱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길어봤자 100년 조금 더 살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지 않을 때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의 바로 풍전동화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무슨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린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라는 겁니다.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에 보면은 ob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는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 그 다 아는 말씀이죠. 뭐, 하나님 말씀 뭐,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했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셀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셀프 테스트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담이 되느냐?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설레임이 있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교과서적인 질문 아닙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사도 요한도 다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여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실수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몇 프로 지켰느냐? 50% 지켰느냐? 80% 지켰느냐? 90% 지켰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무겁게 무겁게 하나님 마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까지 눈뜨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너무도 조금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눈뜨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는 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란 겁니다. 제가 시편 말씀 중에서 참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은 시편 42장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 표현과 같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여름 그 더운 날 시원한 그 물을 생수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A.W. 토처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라는 길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교제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당신과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했으나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지각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기뻐 뛰논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영광스러운 추구,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탐구하는 기쁜 마음의 추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라고 토처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바로 의인의 그 정의를 선포하고 나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무엇이 구원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드러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를 성령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이란 영적 해석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추구의 여정은 토처가 표현한 것과 같이 그 시작은 있을지라도 그 끝내야 할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심오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추구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그분 안에 포함된 모든 풍성함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며 그분께 순종해 나가며 그분을 간절히 추구해 나감으로 말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온 존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